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여러분 공부가 즐겁습니까? 저도 사도행전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은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책이었는데 그책 속에서 내 자신의 모양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책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런 능력도 볼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못나고 천한 인간들을 세우셔서 예수님만이 할수 있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사용하신다는 그 면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지요. 사실 예수님 십자에 못 박혀 죽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데 예수님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신 뒤에도 사도들의 마음은 예수님하고 거리가 멀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도 마음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어느 날 제자들이 있는데 방에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베드로가 울는데 예수님 감사합니다. 살아나셨네요. 손잡고 정말 감사합니다. 막 그러고 싶은데 베드로 입을 물지 한쪽 구석에 가만히 처박혀 있는 거죠. 왜요? 십자에 못 박히기 전에 다 주로 나는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들어갈 때 문지기에게 요한은 원래 그 대제사장 아는 집이라서 잘 들어갈 수 있었는데 다른 제자 다 도망을 갔고 베드로와 요한 뒤에 멀찍이 따라갔는데 요한이 들어오고 난 뒤에 베드로가 문 밖에 있는 걸 보고 여종에게 이야기해서 베드로 그 마당에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여종이 너 예수님 제자잖아? 아니라고 막 부인했는데 언급길에 부인을 했지만 그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러고 난뒤그 마당에 숯불을 쬐고 있다가 숯불에 얼굴이 비치고 너 예수님 제자 맞네? 아니야 나 아니라고 막 강력하게 부인한 세번 부인한 거 있는데 그 부인을 하자마자 꼭기어하고 다키 울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데 얻어맞은 생각이 나기를 다 울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고 나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이젠 예수님 앞에 설 면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예수님 앞에 설때 내가 잘한 거 있어서 면목 세우고 체면 세워 나가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해, 전도를 잘했기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아야 하는데, 그 은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하신 예수님이 하신 그일그 자체 은혜로 하나님이 나가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 내 행위를 생각할 때 우리는 행위에 많이 집착돼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다는 그 사실은 베드로 마음에 큰 부담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방에 오셨다 떠나가신 뒤에 베드로 생각합니다. 내가 사도야. 내가 예수님 수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보고 살아난 어부가 된다고 말씀 난 정말 좋은 어부가 되려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내가 무슨 낯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늘나라 가는 것이나, 영생을 얻는 거나, 죄사함 받는 것, 그것이 전부 다가, 내가 뭘 잘하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잘했을 때, 그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이 그게 되질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은혜란 걸 모르고 제가 세번 부인했기 때문에 막 이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갈릴리 바다 고기 잡으러 갔지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이르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은 이제 영이 있는데 악령이 우리를 끌어가면 가룟유다 속에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 가룟유다 예수 판 것처럼 악령에 이끌리면 우리 악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잘한 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아서 내가 더럽고 더러운 죄인이지만 예수님 피로 씻어졌다는 걸 믿는 믿음을 받아들여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 행위를 본다면 예수님 피를 안 보고 행위를 본다면 예수님 나가 자신 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구의 어느 누구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으면 예수님은 세번 부인한 죄도 그 십자가에 해결됐는데 씻어졌는데 이제 밝게 예수 믿는 믿음 달려 나가면 되는데 베드로는 자기 예수 세번 부인한 거기서 마음이 벗어나질 못하고 예수 십자가 내 죄를 사했다고 하면 그게 마음에 눌려 있어서 나 같은 사람 무슨 사도야? 아니야. 난 어부야. 고기를 잡으러 가야지. 그렇게 마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닷가까지 심방을 오신 거예요. 고기가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와 보니까 예수님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아침 준비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차린 상입니다. 알겠습니까? 옛날 우리가 상을 차려서 예수님께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차린 상을 받아서 먹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우리를 주의 종으로 세워주셔서 종이 되고 목회자를 세워주셔서 목회자가 되고 전도자를 세워주셔서 전도자가 되고 좋은 집을 주셔서 집에 살고 그런 거지 우리로 말미암아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과거에 뭐 잘했던 거, 똑똑한 거, 잘난 거, 뭐, 선한 거다안 죽으면 예수님만 나타나고 내가 나타나고.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삶을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밑대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 정한 바 아니, 너희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께 마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께 마시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선해져서 내가 거룩해져서 내가 지혜로워져서 내가 똑똑해서 아니고 내게 나오는 모든 육신의 추하고 더러운 것뿐 밖에 없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저는 늘내 생각 가지고 놀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제 성령 인도를 받으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 너무 능력으로 전해서 3천 명이 구원받고 5천 명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도들이 잡혀가지요. 잡혀가서 밤을 새우고 그 이튿날 또 이제 재판받고 하는데 이제 그 뭐라 합니까? 다시는 이 말씀은 아무 전하지 말라고 예수 베드로 말하지.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옳은가 생각해 보라. 우리는 보고 들으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죠. 감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들 속에는 자기 지혜가 아닌 예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마음,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 예수님이 가졌던 그 능력으로 사는 삶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살고 있는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 역사 바로 그런 겁니다. 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생각해 보면은 내가 막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항상 그때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 도우시는 걸 보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핍박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건 지난 얘기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제자들은 예루살렘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로 사마리아 땅까지 나가야 하는데 복음을 들고.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사울이 핍박하게 스데반이 죽고 그걸 어려우니까 이제 그 사도들 외에는 전부 다 예루살렘 밖으로 핍박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가 사마리아 복음을 전하고 이제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누구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1989년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게 됐고 89년에 처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미국 LA 가서 집회를 했고 독일 베를린에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90년도에 이제 그 뭡니까? 독일의 선교사가 파송이 되고 그 다음에 94년도에 케냐에 선교사가 파송된 거예요. 그것도 너무너무 신기한 게 제가 그때 대전에 살았었는데 그때 대전에 저희들이 있으면서 93년도에 대전에 엑스포가 있었어요. 우리 대학생들이 나라가 전도지 영어로 만들어가지고 엑스포가 복음을 전했는데, 케냐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 번 사귀어가 저녁마다 그 아파트가 놀고 그랬는데, 어느 날, 형제 하나가 와서, 목사님, 아프리카 사람 너무 불쌍합니다. 왜? 한국의 음식값이 비싸서 음식을 못 사면 라면하고 고구마 사서 먹고 그렇게 때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 케냐 사람들 20명을 우리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때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식사하고 난 뒤에 내가 물어봤어요. 그분들이 나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는 케냐에서는 식사 초대를 받으면 선물을 사러 가는 게 예인데, 선물을 준비 못 했습니다. 그때 노래로 선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케냐들은 막 춤을 추면서 하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내가 마치고 난 뒤에 당신들 한국에 뭘 하고 싶으냐 물어보니까, 한국에 제일 좋은 게 고속도로인데요. 우리 고속도로 타고 여행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좋다고. 내가 지방을 자주 가는데 승용차에 내 아내와 둘이 가는데 뒷자리에 두 명이나 세명탈수 있다고 하겠네.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이제 세 명씩 두 명이 데리고 목포도 가고 뭐 부산도 가고 여러 도시를 다녔거든. 이분들이 너무 행복해. 그래가지고 그해 여름에 케냐의 날이 돼가지고 케냐 상공부 장관이 왔는데 우리 그 케냐 사람들 장관님, 저 박옥수 목사님, 우리 너무 사랑해줘요. 박옥수 목사님 인사해요. 그래, 이제 장관이 올라 그러길래 식사 또 우리 대접을 했거든. 또 20명 왔는데, 장관 수행원들하고. 장관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 이듬해 94년도에 저를 케냐에 초대를 했어요. 케냐 나이로비 초대받아가지고 있으면서 케냐에 복음 문이 열려서 그해 이제 김종덕, 윤종수 두 사람 선교사 케냐에 파송됐는데 그 이듬해는 또그 하나님 가나에서 그저 뭡니까? 프랑크푸르트에 그때 갔는데 프랑크푸르트 그 가나인 교회가 설교를 했는데 그분들이 막 우리 이번에 케냐 갈때 가나도 들려달라고 막 간절히 아나 지금 바빠서 못 간다고 그랬더니 프랑크푸르트 케냐로 가가지고 이제 참그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케냐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거 안 된다고 세 번이나 안 된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가나 가서 이제 그때도 가나 복음의 문이 열리고 아프리카에 천 아프리카에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나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도 그냥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니까 허투라고 비판을 줘가지고 유대나 사마리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해지면서 이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에서부터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간 겁니다. 유럽으로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런 식으로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고 그렇게 됐거든요.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 죽임을 당하고 난 뒤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핍박을 했는데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이 뭐라 했냐면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그 하나님이 그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 나를 나타내시길 원하실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라고 예루살렘에 가서 아라비를 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사도로 이미 선택되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가 사도행전 9장까지 8장에서 막 많은 그리스도인 핍박 지침만 들어간 남녀끝 옥에 넘기고 이제 9장에서 막 다메섹에 가서 정말 그리스도인 잡아서 올려고 막 공문을 받아 가는데 다메섹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보면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 예루살렘에 막 핍박을 줘서 사도들 외에는 전부 다뭐 사마리아로 유대로 흩어지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 전역에 복음이 전했고 10장에서 이제 고넬료가 정말 구원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직전에 사울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 전도 문이 열려가지고 그전에 이방인들의 복음을 이방인의 복음 전에 그 귀한 일을 시작하여 함으로 말미암아 이젠 바울이 로마로 사도행전 마지막에 가는 거예요. 로마 가는데도 사탄은 그걸 막으려고 그 지중해 거기서 그렇게 풍랑이 잘안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태풍이 일어나는 건 어디서 일어나냐면 적도 지역에서 일어나는데 적도 지역 날씨가 뜨거우니까 막 밑에 있던 햇빛에 막 쬐는 공기가 가벼워져 위로 팍 상승하는데 밑에 공기가 위로 올라오는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바람이 확 몰아치는 게 태풍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북북서로 올라가면서 이제 막 한국까지 태풍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 지중해 그 지역에는 태풍이 많이 일어난 지역이 아닌데, 14일 동안이나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막큰 폭풍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배가 파선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멜리산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힘에게 딱 증거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복음을 하면서 아유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우리 같이 미련한 인간도 하나님 일하시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미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려움도 주고 문제도 주고 하면서 이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아주 심할 때 핍박의 중심 핵이 사울이었는데 바울이었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바울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 1절에 사울이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열에 해당할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 물어놨냐고 결박 예루살렘에 잡아오려 함이라.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의 구원받은 많이 핍박이 없어지고 다메섹에 있다는 얘기도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옥에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오점대 다메섹에 올라가는 길인데 갑자기 해마다 밝음이 번쩍 하더니 바울이 쓰러졌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사울이 내가 언제 누굴 핍박했는데? 사울이 말했어요. 주여, 네시니까. 근데 누구신데 내가 당신을 핍박했다고 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바울은 그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 십자에 못 박아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바울은 그 소리를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죽은 사흘 만에 부활해? 말도 안 되지. 이거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선량한 시민들을 현혹하는 자야. 나쁜 사람들이야. 악한 사람들이야. 사울이 그렇게 생각. 그랬는데, 번쩍 빛이 나더니 앞을 한번 캄캄하게 앞을 못 보는데 소리하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내가 당신을 핍박했다고 합니까? 근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아니? 그럼 예수님 십자에 못 박아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한 게 맞네요. 지금까지 예수쟁이 저놈들 사기꾼들이야. 무슨 십자에 못 박아 죽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말도 안 되는 저 사기꾼들인데 생각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핍박을 했는데 난 네가 핍박 나사렛 예수. 예수님 탁 나타나시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내가 좀 알아볼 걸. 괜히 그리스도인들 자한들 막 선량한 시민을 현혹하는 자라 널 핍박을 하고 했는데, 막 바울이 뉘우쳐지는 겁니다. 성으로 들어가라. 누가 네게 이럴 자가 있느니라. 성으로 들어갔는데 어느 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오죠. 그때의 10절입니다. 9장 10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어.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라사대 아나니아의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가라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한 자를 찾으라. 저는 기도하는 중이라. 예? 다소 사람 사울요. 그 사울 우리가 핍박하는 그 사울. 깜짝 놀라죠. 바울이. 그래 이제 우리를 핍박하는 그 사울에게 찾아가라고요. 아나니아 그래요. 가라. 이 사람 나의 택한 그릇이다. 오 주여, 내가 잠깐 사울에 잡히면 죽는데, 제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래서 사울이 그때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으면서 이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나니아가 계십니까? 여기 사울이란 분이 여기 있습니까? 아, 예. 어디서 왔습니까? 예, 좀 도로시 담에서 왔습니다. 도로십시오. 만났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올때 나타나 예수께서 나를 본 너를 온전히 완전히 낫게 하신다. 사울의 마음속에 한없는 후회가 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 불러가 자세히 물어봤으면 예수님 부활한 게 사실 예수님 산걸 내가 알수 있었는데 내가 그냥 그랬던 핍박만 해가 내게 참 많은 죄를 지금 막 뉘우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나니아 가서 탁 앉아서 눈에 비늘 같은 게 벗어지면서 이제 사울이 밝은 눈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그 뒤에 이제 사울이 어떠냐면 이제 사도행전 9장 19절에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19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으되 즉시로 각기 나라에 가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심을 전파하니 예수 믿는 피파로 왔던 사울이 이제 가서 다메섹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막 증거하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교회 제자들도 사울이 변화되어서 복음 전하고 같이 또 어느 날그 지하 묘실에 와가지고 지하 묘실에 어디 뭐지 그리스도인 모이는 모임에 와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울인데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서반 죽일 때 내가 참례했고 근데 담에서 오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거기 모인 사람 전부 다가 사도들도 있고 하지만은 예수님 대적했던 사람들 다 변화받아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는 제사함을 받으면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높이는 그런 기한이 이랬어만 그런 모양을 이야기하는데 사울이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하니까 하나님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사울을 만나셔서 정말 그 눈을 띄워주시고 이제 복음을 전한 사람 만들어 주어서 한 평생 복음을 전 세상을 떠난 그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 사울에게 허락하신 거죠. 우리도 우리가 뭐 잘나 우리가 똑똑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셔서 복음 전도 이끄시려고 선교학교를 가게 하지 그 다음에 제가 압곡동인 데라를 갔습니다. 인간적이면 거의 뭐 불가능한 데입니다. 쌀한두 대, 한 2, 3일분 먹을 양식 가져갔어요. 그리고 돈 조금. 금방 다 떨어져서. 거기서 9개월 사는 동안에, 이제 여러분 내가 복음 안에 사는 동안에 이제 내 몸은 예수가 내 몸이 되니까. 예수의 질병에 나를 지켜주시고, 기근에 나를 지켜주고, 가난에 나를 지켜주셔서, 부유하게 복되게 살수 이끌어 주시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장팔리에 가서 합곡동에 있으면서 복음의 구원반사님 하나 둘이 일어나 특히 손올순 자매님 그분 구원받은 게내 삶에 굉장히 많은 기쁨과 소망을 주었어요. 그 자매님이 뭐 멸치 다시마 그늘물 팔로 시골 다니다가 어느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우리 주인 아줌마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나 이제 안방에 성경 읽는데 그 이야기 다 들리지요. 깜짝 놀라, 너 아랫방에 누가 새 낳았나? 그 제가 있는 방 아래 조그마한 소치만한 거 하나 있으니까 누가 새 들어온 줄새 낳았나? 교회 전도사 왔다. 그 자매님이 전도사님? 다 들리잖아요. 어디서 오셨는데? 대구서 왔다. 교회 나온 사람이나 애들 몇명 나온다. 그래 제가 이제 성경책 또 나와서 그 아주머니 같이 한 2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제 생애에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아 변화된 걸 봤습니다만 그 자매 지금 한 십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셔서 주님 품에 가셨는데 그 자매님 구원은 나에게 너무 큰 힘이 됐어요. 우리는 정말 그 무거운 그 시골엔 돈이 없으니까 그 다시마 팔때돈한 쌀을 내고 밀을 내고 그걸 잔뜩 치고 이고 종일 장사하고 저녁 오후에 또 이제 산에 나무하러 가요. 남편은 앞을 못 보시는 분이 큰아이가 뭐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렇게 어렵게 사세요. 이 자매님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어려운 것도 가난한 것도 힘든 것도 남편 안못볼 모든 데 벗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저녁을 먹고 좀 업체면 그먼 거리인데 또 저희 교회에 와요. 다 깨까지 찬송 부르고 말씀도 기도하다 또 돌아가요. 그러던 아침에 이제 밥 이제 해놓고는 막 얼른 된장 준자에 들어가 막 뛰어와요. 와서 꼭 어제 저녁 가다가 여우들 만나가 애를 먹었다고 막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때 짐승이 많을 때였어요. 그래가 제가 이제 악곡대 장팔리로 옮겨 난 뒤에 이 사람이 구원받은 지한몇달안 돼서인데, 그냥 내가 그냥 가고 나면 이 자매 믿음이 식을 것 같더라고. 그때 자매님이 장사나고 먼 지방으로 장사나가 없을 때 내가 이사를 가가지고, 자매님 인사도 못하고 왔는데, 자매님 어느 날 우리 집에 와서 보니까 그 방문 앞에 솥이 없어진 거 보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러고. 진짜 그분은 부인이고, 저는 이제 아주 나이 어린 총각인데,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그 창으로 갔다는 이야기 듣고, 하늘이 무너진다고. 자매 그창 장날 찾아왔어요. 그 창으로. 집도 주소도 모르면서. 근데 제가 노방에서 막 노래 부르면서 막 설교하고 그러니까 금방 만났어요. 우리가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요즘 같은 뭐 음식점이나 뭐 찻집에 가서 한잔 마시고 그럴 텐데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할 때니까 쭉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면 내 마음에 앞으로 이 자매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생각했어요. 나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교회에서 자매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펄쩍 뛰더라고. 난 일본 있다 온지 얼마 안돼 한국말도 서툴고 그런데 내가 못합니다. 자매님 하셔야 돼요. 저 못해요. 하셔야 돼요. 자매님, 제가 나이가 어리다 저를 무시합니까? 천사님, 내가 왜 천사님 무시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종이 하라고 하면 해야지. 왜 그래 말이 많아요? 종 이런 거 아니고 때려서. 그러니까 가슴이 어리 뭐 모임을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임이었어요. 자매님 말씀 잘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저녁 때마다 아이들 매일째 모아놓고 말씀을 전해요. 찬송을 가르치고. 한 번은 그 동네는 밭농사가 많기 때문에 밭농사 짓는 사람들은 훨씬 더 일이 많고 힘듭니다. 매일 밭에서 살아요. 젊은 애기가 나오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아이들 업혀놔요. 업혀놔요. 그쪽 동네 아이들은 애기였고 뭐할일다 해요. 나무에도 올라가고 애기였고 뭐 줄넘기도 하고 막. 그럼 애기 거기가 흔들흔들 해도 막. 그집 아이들은 다잘 살아요. 이제 그 엄마가 밭농사 저기 마치고 저기 했는데 어둠컴이 돌아와서 자기 애기 젖을 줘야 하는데 애한테 애기를 맡겨놔 내가 없는 거예요. 다 찰, 동네 다찰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 그 손자면 그 집에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엄마가 와서 그 조그마한 봉창이란 게 있는데 봉창이란 건 문이 아니고 그냥 벽을 이제 창호지로 발라놓은 건데 그 뒤에 듣는데 자매님 말씀 전하는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저 집을 하면 그걸 안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 말씀 전하는 이야기 듣다가 말씀 마치고 안에 들어가서 애기 젖을 먹이면서 손자매님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을 또한명한명 죄사함을 받고 변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그 교회가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자매님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또그 동네는 미신이 굉장히 심해요. 150호쯤 되는 집 동네인데 그 상을 만들고 신을 섬기는 집만 마흔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게 막 귀신이 막 들끓는데요. 돼지 새끼 나와도 안 비일만 이미가 새끼를 다 물어 죽여요. 그래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돼지 새끼 나왔는데 전에는 막 빌다가 예수 믿고 못 빌게 됐으니까 이 자매님 말이지 너무너무 불안한 그래서 손자매 와서 기도해달라고 자매님이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다 손을 꺾고 기도하고 돼지들 막 꿀꿀꿀 가고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시골엔 정신병자들도 많은데 정신병자들이 가서 손자매 기도 다 나아요. 한 번은 막 정신병자 한 사람이 여잔데 도망가서 옷을 다 벗어버리고 도망갔어. 그래서 동네에 젊은 자매들이 막 옷을 들고 잡으려고 막 따라갔는데 암만 찰도 없는 거예요. 보리밭에 숨어 잡아가지고 이제 막 옷을 갈아입혀가지고 데리고 왔어. 또그 집에 있다가 곧 낫기 하루나 이틀 전에쯤 되면 그런 막온 동네 한번 시저어요. 그 다음날 나와가지고 청한 마음을 가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버스 타려고 딱 기다리는 거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 세상 어제 막 그래 미친 여자였는데 그 동네가 많이 구원을 받았어. 그 동네 막 신도 많고 미신도 많고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한 그분이 구원받는 건 감사한데 그분도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복음 전하는 것보다 재미있는 건 없어요. 뭐 여러분 영화 좋아합니까? 아니면 뭐 산보 좋아합니까? 아니면 뭐 여러분 복음 전해 가지고 한 사람이 재산 받고 돌아오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르러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 일을 하는데 놀랍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2020년 작년 한해 코로나 때전 세계 어려운 시점인데 온라인으로 우리가 집회를 해가 전 세계 수십억 되는 분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수많은 목회자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배우러 오고 뉴욕에 올해 신학교 세웠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똑같은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데 예수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 일하시니까 껍데기는 예수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일하시는 건데 우리도 동일하게 죄를 지고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의 성령을 믿음으로 받으니까 내 죄를 사한 걸 믿음 받아들이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천하고 부족한 사람이 틀림없지만 예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만방에 전해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행복하고 재미있는 일이 복음 전도예요. 이것만큼 행복하고 재미있는 일은 세상에 어디도 없어요. 죄사함을 받고 나면 그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평안함, 성령의 지혜, 막 그런 일들이 역사하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 필리핀 남경연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뭐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는데 남목사님은 그 아들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야, 너 아버지 좀 바꿔라. 나 박목사다. 예, 목사님. 아버지 병원에 입원했어요. 왜? 댕기 피버예요. 이 정글에 가면 댕기 피버란 병이 있어요. 아주 열이 많고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남경영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필리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어느 날, 그 이제 산속 마을에, 생긴 안 가던 마을에 갔다 왔어. 일주일 동안 복음이 왔는데, 집에 돌아서고는 그 이튿날 얼굴이 새카매, 온 손발이 다 새카매지는 거예요. 필리핀 형제들이 와서, 아, 이제 성교사 우리하고 색깔 비슷하네요. 좋네요. 전달이 좋겠어요. 막 그러는데, 오후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댕기 피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 목사님 아들 보고, 야, 너 아버지 어느 병원에 입원하고 계셔? 하니까, 필리핀 메디컬 센터라는 거예요. 필리핀 메디컬 센터에 교환으로 전화를 했어요. 메디컬 센터 교환이 나오길래 제가 응급실 좀 부탁한다. ICU, please 그랬어요. 응급실 직원이 나왔어요. 한국인 선교사, 남 선교사 좀 부탁한다니까. 남 선교사 사모님이 와서 전화를 받았어요. 내가 여보세요 하니까 사모님 내 전화를 받자고 나한테 확인하고 나면 막 엉엉 울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가 자기는 한국어나 필리핀 말 모르는 줄 알고 우리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필리핀 말 너무 잘하는데 이 한국인 이 사람 오늘 오후에 죽는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필리핀 사람 우리가 필리핀 말본줄 알고 하는데 남경은 다 들었어요. 내가 오늘 죽는구나. 근데 전화 왔는데 남 목사님은 그때 전혀 앞도 안 보이고 이제 목소리만 들리지 이제 곧 오늘 오후에 자기도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이 그 상편에 있다가 내가 전화를 했는데 제가 딱 봤더니 난건 아니. 그때 막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모님 울지 마세요. 울면서 목사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사모님 울지 마세요. 난 목사님 안 죽어요. 사모님이 그럴까요? 내가 말했어요. 사모님 그럴까요가 뭐예요? 안 죽어요. 남 목사를 누가 필리핀에 보냈어요? 박옥수 목사가요? 굿뉴스 미션이요? 선교회가 뭐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제 남 목사님 필리핀에서 해야 할 일을 이제 다 끝나지 않아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어요. 안 죽어요. 사모님 그럴까요? 제가 이야기를 그럴까요가 뭐예요? 안 죽어요. 남 목사님 필리핀 보금전으로 같이 죽으러 간게 아니고요. 아직 보금전 시작인데 아직 보금전 할데 많은데 안 죽습니다. 사모님 그랬어요. 그래야 이제 사모님 울음이 그치진 거예요. 한참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를 했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남모사님이 사모님이 전화 끊자마자 남모사님 찾아서 여보, 한국의 박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남모사님 아직 말도 못해요. 그냥 듣긴 듣는데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살아있는 기능이 듣는 귀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죽기 전에 복음 듣고 죽으라고 귀는 끝까지 살아있다 하더라고요. 말씀을 듣는데 자기 마음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 뭐냐, 여보, 박 목사님 당신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쭉 설명을 했어요. 누가 남경엽 목사를 필리핀에 보내냐고 물으셨어요. 하나님 보내셨다. 왜 보냈냐고. 복음 전하러 보내셨다. 지금 복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남목사님 하시니 다 마치기 전까지 절대 안 데려가요. 남은 그날 그 말씀은 믿었어요. 그때부터 열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내리기 시작. 그 다음날 오전에 퇴원했어요. 지금 막 얼마나 건강하지? 그때 막 처음에 입원할 때는 의사가 팔목을 줄로 딱 묶고 딱 힘을 줘. 여기 막 시커먼 물이 나오더라고. 그 피부색 까만 게 이미 피가, 피 색깔이 다 썩어서 그렇게 됐다. 거의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놀라운 기적으로 그 병을 깨끗이 고쳐. 요즘 뭐더 건강해. 요즘 또 필리핀 마인드 교육하고 그래. 얼마나 놀라운 역사 이러는지 말로 다할수 없는 거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음전도는 저는 절대 못하면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사는 동안에 누구든지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면 일하니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작년 1년 동안 하나님 우리 속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 이 놀라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하여 천 가지, 만 가지로 우리를 돕고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야기 많이, 가나에 갔을 때, 가나에 존 아타밀스 대통령이 그 영부인이 와서 축하 메시지를 마치고 난 뒤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대통령이 너무 아프신데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난 뒤에 대통령께서 뭐냐면, 주치의가 오래전부터 나를 고치지만 내 병이 낮아 점점 더 심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에 깰때 내가 앞으로 5일을 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대통령까지 지냈기 때문에 죽는 건 하나도 쉽지 않은데, 목사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각하 문제가 뭡니까? 저는 아직까지 죄가 있습니다. 제가 뭐 각하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 아니냐고.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각각 가나안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자기가 자기 죄를 판단합니까? 아니지요.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판결합니다. 하늘나라도 그렇습니다. 혹시 각하, 대통령 각하, 대통령 각하가 죽으면 재판해 놓을 재판 판결문이 완성됐는데 그걸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판결문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각하. 그게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보시길 원하시냐고. 보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지. 우리는 성경 읽으면 자꾸 성경 내 생각 때문에 판단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면 그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 더 잘할 사람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예요. 가나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죄를 지은 사실인데 하나님 우리 죄를 예수님께 넘기시고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혀 죽어 피를 흘려 죽으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처럼 희게 씻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한 자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재판장님 하나님 의롭다면 의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죄인같이 여길지라도 내가 죄를 지은 사실이고 도끼라고 살면 거짓말하고 사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의로운 겁니다. 누가 딴 사람이 해야 하는 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왜 믿느냐 하면은 예수님 보내 십자에 못 박고 우리 죄를 산 그 사실을 믿는데 예수 십자에 못 박혀 죽어도 다 이루었던 그때 이미 예수님 우리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가 눈처럼 씻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믿지 말고 내가 볼 때 죄인 같고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의롭다면 의로운 게 맞습니다. 그렇게 믿는 게 참된 하나님 믿는 거죠. 저 구원받고 난 뒤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역사는 놀라운 일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남경영 목사는 거의 다 죽어가는 의사 곧 죽는다 그랬는데 성경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믿고 재산받고 난 뒤에 남경영 목사는 깨끗하게 이미 재산받은 몸인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시나 믿고 예수님 나를 어렵게 하시고 거룩하면 거룩하다. 그날부터 깨어나요. 그다음부터 뭐 지금 아주 필리핀 전도 잘하는 복음에서 놀라운 역사이라 그게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배우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똑같이 우리 모두 속에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은 살아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볼때 얼마나 죄가 많고 그거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예수 십자가의 피로 내 죄 다 씻어졌다고 사실 믿게 되면 피가 흘렸는데 그걸 안 믿으면 피가 의미가 없지만 예수 흘린 피로 내 죄가 사해져 믿게 될때 그때 우리는 거룩한 겁니다. 이 거룩한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구원해 놓은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어라. 죄사함을 받아라. 죄를 다 사해놨으니까 사해진 걸 믿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때도 예수님 우리 속에 역사에 놀랍게 일하는데 너무 그것이 아름답죠. 이제 여러분 예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예수님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방법, 우리 수단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사시면 예수 여러분과 함께 가서 우리가 무슨 일 안에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 한해 2021년에도 전 세계 재산 받은 사람이 너무 많고 이 복음 전할 사람이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 함께 복음을 전해서 주님과 함께 많은 생명을 얻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를 하고 교제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성경 안에 약속 이게 나도 그 가운데 한 부분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래 감사해 내 죄도 같이 사해졌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복음의 사시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